자, 성경을 같이 보시는데요. 오늘 이사야서입니다. 책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표긴 표시되 우리가 사실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서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텐데요. 자, 이사야서 이것이 이제 사람의 이름이 그대로 이제 책명이 된 케이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제외하면 그 대언서들은 뭐다그 사람의 이름이 그냥 책 이름인 것이죠. 저자는 이제 이사야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아이사야 이렇게 하고 아마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예사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사와라는 이 단어에 이제 들어있는 그 단어가 야입니다. 이사야 할때그 야. 야는 시편 68편 4절에 보시면 이게 그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야를 힘입어 하늘들을 타신 이를 높이 찬양하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영어로 보면은 JAH 이게 이제 전체가 대문자로 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이제 좀 줄인 말이 되는 거예요. 축약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이사야 할때 이제 이런 야자가 이제 여호와를 뜻하고 그러면 그 앞에 그 예수아에 해당하는 그 야수아는 뭐냐? 요건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뭐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해석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이름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분열 왕국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시작으로 해갖고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 왕 120년간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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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간을 우리가 통일 왕국 이렇게 얘기하고 솔로몬 사후에 이제 왕국이 둘로 갈리는 거를 우리가 이제 분열 왕국, 분단 왕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인데 이 이사야 대언자는 이제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쪽 유다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시기적으로는 북왕국이 거의 멸망할 때 아시리아의 멸망한 그 때에 이제 활동했던 대언자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일반 역사와 비교해서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태어나서 활동하고 하던 그 시대가 언제냐 할 때, 우리가 그 로마의 건국, 로마가 언제 건국이 되냐 할때 이제 BC 753년 이렇게 잡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가 태어나고 몇년 후에 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 쪽으로 보자면은 이사야 대언자가 태어나고 몇년 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 시작된다는 것과 또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건립된 그 시점이 비슷한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왕족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에서 교육받은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읽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지적이다. 글이 그냥 이렇게 못 배운 사람이 쓴 글이 아니다. 하는 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굉장히 그 학자와 같은 그러한, 그 투로 이렇게 이제 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통 자체가 이제 그렇다는 거.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사야가 대언자인데 그 여자 대언자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여자 대언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대언자와 이제 결혼을 했고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전승에 의하면 60년 정도를 사역하고 나서 120세에 순교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전승이 이제 내려온다고 이제 합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는 기록 시기는 BC 700년경으로 보통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연대, 다른 구약 성경의 연대를 뭐다 아는 것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세오경의 연대가 언제냐? 요거는 조금 알고 계신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략 잡아 1500년이거든요. BC 1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BC 1450년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BC 한 1500년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쓰여진 때다. 요것과 이사야서도 기준으로 잡아놓으면 편합니다. 이사야서는 BC 700년이래. 이렇게 요건 좀 쉽잖아요. 외우기가 연대가.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잡아놓으시고 그 이제 왕으로 치면 이제 아하스, 히스기야 이제 이런 왕들 때에 이제 활동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60년 정도 이제 대언을 했기 때문에 그 60년에 걸친 대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이사야서 이게 이제 성경이 되었는데 이 이사야서는 그러면은 누구를 위한 책이냐 할 때, 당연히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 걸친 모든 사람들, 그 이후에 있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제 주어지는 책이 이제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대언서들을 이렇게 쭉 공부하게 될 텐데, 그 대언서를 공부할 때는 일단은 뭐가 좀 분별이 돼야 되냐면 이 사람이 남왕국 출신인지 북왕국 출신인지가 먼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남왕국 출신은 반드시 남왕국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대언을 했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남왕국 유다 출신이지만 대언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대언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갈 때마다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도대체 내용이 뭐냐? 66권으로 돼 있는데 66장으로 돼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할 때, 역사적인 내용도 있고 또 예언적인 내용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주제를 얘기하자면 이제 그이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임박했다 이제 이것을 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그 고난받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영광받는 메시아지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속하실 것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그 통일된 왕국을 세우실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절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사야서에는 중요한 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53장 3절을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라 성경사전이 그렇게 이제 좀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하는 이 메시아에 관한 이 구절, 이것이 이제 중요 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꼽아라 그러면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이사야의 그 뜻이,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의 뜻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구원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듯이,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28번이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 성경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7장 14절, 9장 6절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또 9장 6절에 보면 이분은 평화의 통치자이시고 또 영존하는 아버지시고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발견되는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와 영광받는 메시아가 이제 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총 66장입니다. 66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요? 666? 666 말고 성경 전체의 권수가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66권이죠. 그런데 66권 중에 구약이 몇 권? 신약이 몇 권? 3구? 27. 이렇게 이제 구구단만 할 줄 알면 이제 다 되는 3구, 27, 39권과 27권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금방 발견해낸 게 뭐냐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도 금방 이렇게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1장부터 39장의 내용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 이게 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39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의 숫자고 66에서 39를 빼면 27 남잖아요. 그러니까 40장에서 66장까지의 그 27장 내용 요거는 신약 성경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냐. 그래서 이게 성경의 축소판이다. 전체 성경의 축소판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39장까지의 내용과 그 이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필자가 두 명이 아니냐 저자가 한 사람 이사야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두 명이 쓴 거를 함께 모아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 한 사람이 쓴 것이라는 것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사야서의 그 초반부에 보면은 이사야서 1장 18절 이런 데 보면은 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그러면서 인간의 그 죄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쭉쭉쭉쭉 해 가지고 이 34장, 35장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의의 왕이 오신다.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40장에 와서, 아까 40장부터 내용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40장에 와서 3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많이 익숙한 얘기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거 누구죠? 요한이네. 침례자 요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열어서 마태복음이 딱 시작되면 바로 금방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요한의 이야기가 딱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40장부터.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냐면은 66장 22절 이런 데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런데 나오는 얘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사야 대언자가 이 글을 쓸 때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던 거고, 더더군다나,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이 책이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할 거라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전체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 건지 어떤 계보로 오실 건지 그분의 어떤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소박한 생활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유순한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떻게 죽게 되시는지, 또 그분이 부활하시게 되실 것과 또 영광스러운 통치를 하시게 되실 것,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이사야서라는 책 한 권에.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끌적거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교사는 이사야서 전체가 보석상자라면 그 보석상자 안에 들어있는 보석은 이사야서 53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요절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중요절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다. 5절, 아까 그 5절 얘기했는데 6절 같은 데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메시아에 관한 구절들이 여기 그냥 아주 풍부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물상자, 이사야서라는 보물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 보물이 53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대언자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언서들에 대한 얘기를 한동안 계속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대언자들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대언자가 뭔가 할 때 신명기 18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대언자의 정의를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혼자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깨달아갈 때 이게 기초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기초가 좀 탄탄해야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대언자가 도대체 뭔가? 이 우리 개혁성경 용어로는 선지자 이렇게 했는데 대언자가 뭔가?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세우고, 자, 여기는 지금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있을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 중에서 너, 여긴 모세예요 이게. 모세,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세우고 할 때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런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건 뭐냐면 그 대언자의 정의가 뭐냐가 뒷부분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세우고 여기부터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요런 사람이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내장사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단어의 정의 자체가 성경에 아예 실려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어디 다른 사전을 볼 필요도 없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대언자의 뜻은 내 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들을 그 입에 두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는 그런 사람, 그게 대언자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니까 BC 한 1500년, 1450년경에 이제 주어진 말씀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끝나고 사사 시대 거치고 통일 왕조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 되고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될 때에 대언자들을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의 경우에 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그때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이게 대언자의 정의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예레미야 대언자의 경우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 대언자의 입에 대시면서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에스겔 2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그게 에스겔 2장 7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사명은 에스겔 2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즉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언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대언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대언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시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4장 22절을 보시면 이제 나가가지고 뭐라고 외치는지 잘 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사야서 14장 22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외친단 말이에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지금 이건 이사야 대언자가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 입술은 이사야 대언자의 입술에서 이 말이 나오지만 그 내용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나가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이제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렇게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대언자들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는 그 전체 인류 역사 가운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담 시대에 대언자가 있었나요? 뭐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 시대에 특별한 대언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이따 아브라함 얘기 조금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이제 우리가 보통 대언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한 500년 정도예요. 역사에서 500년 정도. 이게 언제냐면은 BC 10세기에서 5세기까지. 900년대에서 이렇게 이제 한 500년 간 이렇게. 이때까지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사다, 사사, 재판관이다 하면 재판관들도 뭐 항상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재판관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대언자들의 활동 시기는 한 500년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대언자라고 해서 그러면은 성경에 전부 그 이렇게 대언서로 이렇게 다 기록되는 거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호세아, 뭐 요엘, 아모스 하는 식으로 대언자면 다 이렇게 성경으로 대언서로 기록되는 거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대언서로 기록되지 않은 대언자들도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 나옵니다. 이 대언자는 평안한 시기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가 등장했다 하면은 뭐냐면 그 시기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영적으로 좋은 시기에는 주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러면서 이 가르치기도 쉽고 할 때는 누가 가르치면 되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렇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그런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안될 때,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다 타락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이키고 돌아서고 이랬을 때 이제 영적으로 암흑기들의 이제 이 대언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사들도 비슷했잖아요. 사사들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경 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가서 뭐죠? 욥시잠전하. 시가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황금 시대에 속한 것이다. 뭐 욥기는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황금 시대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대언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암흑 시대에 속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언자다. 그래서 이 대언자들이 외친 내용은 이제 그 당시에 만연한 사회의 그 악들,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 이런 것에 대한 책망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언자들은 그 사회에서 환영받는 사람들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대언자는 그 사회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올바른 사회 같으면 너무 환영받는 사람이죠. 너무 좋은 성경교사고. 그런데, 완전히 타락하고 어두워졌을 때 등장해서 죄를 꾸짖고, 악을 멀리하라고 외치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게 보기에 안 좋았겠어요. 이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눈에.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의 내용 중에 이제 당시의 사회에서의 그 죄를 꾸짖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그 장차 생길 일들,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 망원경 또는 쌍안경으로 미래, 시간을 건너뛰어서 미래에 있을 일을 이렇게 먼저 보고 적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대언서들 안에 있는 거예요. 대언자들이 그런 일들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 하고 적어놨던 것들이 실제로 성취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신약성경에 그 성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대언자 누가 말한 바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이루려 하심이라 뭐 이러면서 그 성취된 내용들이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들은 하나님께 그야말로 헌신된 사람들인 거죠. 돌에 맞아 죽을 각오, 실제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돌에 맞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용기 있는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이 이 대언자들을 표현할 때 신약성경이 표현할 때 거룩한 대언자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0절하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거룩한 대언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거룩한 대언자라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한편 또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대언자라는 건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 내에서 외칠 수도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외칠 수도 있고, 또 외국에 나가서 외칠 수도 있고, 뭐, 그게 꼭 목양자만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목양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또 여러 설교자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고 외쳐도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더 심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의 경우에는 훨씬 심했던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대언자들 자신들의 가슴에는 이게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신약 시대에는 어떤 그 뭐 특별하게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많이 대언자라기보다는 앞서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대언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제사장이면서 사실은 대언자의 역할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면 너희가 대답할 말을 미리 예비해뒀다가 잘 얘기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대언서들을 공부하게 될 때 이 대언자의 심정을 조금 같이 공감을 하시면서 사실은 나도 이런 심정으로 주님을 섬겼어야 했겠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느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언자라면 당연히 이런 외로움, 영적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데 내가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봐도 사람들은 시큰둥하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것들. 그러려면 여러분 각자가 복음을 전해보셔야 됐겠죠. 전해보셔야 그런 것들도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각자가 다 대언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사람들로서 구약의 대언자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도 좀 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서론이 아직도 조금 상당 분량이 남아있는데 다음 주까지 서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네,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에 사실 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기 원하는 시간이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있기를 원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마땅히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모여야 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입술 벌려서 주님 찬송하고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는 땅은 안 나눠주지만 나 자신이 너희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 가지 물질적인 좋은 것 그런 것을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우리의 몫이 되시는 것 하나님 그것이 진정으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하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복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